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교회 훌륭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위대한 교회 훌륭한 사람. 20세기에 활동했던 그 배우 중에 가장 유명했고 또 가장 사랑받았으며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은 비슷한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배우들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죠.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 세기의 뭐뭐뭐 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세기의 뭐뭐뭐 한 사람. 마릴린 먼로는 세기의 섹스 심볼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오드리 헵번에게는 세기의 연인이란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만큼 근현대사 연예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은 좀 많이 비교가 되곤 합니다. 이 둘 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고 뭐 20세기 최고의 미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칭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둘 다 누렸어요. 가장 유명했고 배우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훌륭한 캐리어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한 성장기를 보낸 것도 비슷해요. 가정이 좀 불우했어요. 그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것도 비슷하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서 세네 번의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여배우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글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폐장한 해수욕장. 여러분, 폐장한 해수욕장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연예인으로서 최정성기를 보내던 36살 어느 날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비련의 여주인공과 같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요, 늙을 때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활동했고 은퇴한 후에는 UN의 그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빈민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말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곳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배우다라는 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을 모아서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이 샘 레빈슨의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를 읽어줬는데 그 시의 내용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마치 이 시가 이 오드리 헵번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보통 이 오드리 헵번의 유언으로 알려져서 유명해졌는데 시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한 손은 나를 돕는 위해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손을 써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사회 각 분야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서 보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또는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짓밟으면서까지도 성공이란 것은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꿈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단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뭘 귀하게 여겼어요?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겼어요.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도 시간에 하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능력이 없어요. 비천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해요. 그 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성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교회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영적 능력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것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 얼만큼 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얼만큼 나오는가? 무슨 기도회 때 얼만큼? 그게 그 교회의 현실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주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도회 때 조금 나온다? 능력 없는 거예요. 능력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만큼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마귀를 이길 만큼 되나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거고 그 교회는 그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을 때 그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피곤해서 졸았어요. 때문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던 이들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영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죠. 그죠? 그때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들과 관료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겁이 없어졌어요? 담이 커졌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영적 능력이 공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초고위층 관료들 앞에서도 하나 얼굴색 안 변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믿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길게 못해도 괜찮아요. 매일 꾸준하게 10분, 15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꺼번에 막 3천 명 이상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도가 3천 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3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정기기도에 참석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구걸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이라도 나올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보는데 주머니에서 뭐 동전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위대한 교회와 훌륭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사실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당연히 먹을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같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해요. 심지어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돈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해준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일으켜 걷게 해줬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돈부터 꺼냈겠죠. 돈이 있었으면 돈부터 꺼냈을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는 지금 동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일으켜 걷게 해준 거예요. 동전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동전 몇 개 던져줬다면 그 동전은 그 거지에게는 약간의 도움은 됐을 겁니다. 그 동전을 갖고 빵 몇 개를 사서 먹고 한 번에 허기를 면했을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정도의 도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정도의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인해서 마음 흐뭇하면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게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구걸하던 사람이 얻고 싶었던 동전 몇 개를 못 얻었으니 여러분, 그를 불행하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동전 못 얻었어요? 이 사람이 불행해요? 그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과 은보다 동전은 못 얻었지만 금과 은은 못 얻었지만 뭘 얻었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걸 금과 은으로 못 사는 걸 얻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의 병까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어 지옥 갈 뻔했는데 지금 그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항상 돈과 물질적인 것으로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평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장차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 줄 아세요? 직장 다니면서 연봉 얼마짜리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요. 나는 연봉 얼마짜리다. 그거에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조차 얼마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짜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나 얼마짜리예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나 얼마짜리예요? 엄마, 아빠 나 얼마짜리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대답할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아니거든요. 얼마짜리라고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싼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비싼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짜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얼마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겠어요? 예? 우리 자녀 얼마면 팔아넘기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장 비싼 것일수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주고 못 사죠? 여러분, 우리는 돈 주고 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나를 돈 주고 팔 수 없어요.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얼마짜리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짜리다, 너는 얼마짜리다, 1,000만 원짜리다,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확신하고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어른분들 중고차 사보셨어요? 저는 중고차도 사보고 새 차도 사봤어요. 중고차 딱 사니까요, 차가 여기 흠집도 많이 나 있고 좀 낡았고 뭐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래요. 그 어떻게 차를 어떻게 타는 습관이죠? 막 타요. 어? 에이 뭐 그냥 싸게 샀으니까 운전 연습한다고 여기 운전 연습할 때 좀 싼 차 사잖아요. 막 타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막 타는 거예요. 제가 새 차를 한번 계약해서 샀어요. 새 차를 계약해서 샀는데 할부로 해가지고 새 차를 딱 샀단 말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지. 먼지 닦고 아침에 먼지 닦고 그다음에 이제 차 운전하고 가요. 갔다 와서 또 먼지 닦고 그다음에 딱 세워놓고 주차장에 차 대인 어디 괜찮나 한 바퀴 쭉 돌고 그리고서는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집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먼지 닦고 또 광택 내고 그걸 매일 해요. 세차 때는. 왜요?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는데 가치를 모르면 막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신의 인생을 막 굴린다니까요. 되는 대로 막 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믿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은 헛되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스케이트보드에 누워있는 이 소녀는 현재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전도자로서 동기부여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종종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이건 뭐 같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닉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표지증이라 그래요.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닉의 어머니는 간호사이기도 했는데 몸에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출산에서 이런 장애아를 출산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 부부라 할지라도 닉의 출생은, 그 아들의 출생은 이 부모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닉의 어머니는 한동안 닉을 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자꾸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없는 애가 그냥 뒹구르고 있어요. 그냥 깍깍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도 예전에 몸이 좀 약했어요.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우리 첫째 아이 태어날 때 혹시 그런 장애가 있을까 봐 아빠가 몸이 약해서 아빠가 몸이 좀 건강이 약해 우리 애가 혹시 그런 장애가 있을 이게 얼마나 걱정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괜히 걱정했어요. 잘 나왔어요. 잘 태어난 사람 괜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프면 아, 내가 몸이 건강이 약하니까 우리 애가 아프진 않을까 이런 자책감도 막 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 팔다리가 안 달린 아들을 볼 때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닉이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은요, 이 닉의 부모님의 교육법이 있었다 그래요. 닉의 부모님의 교육법이 아주 특별한데 그게 뭐냐면 Only One이라는 거예요. Only One. 이게 뭐예요? 넌 특별하다는 거예요. Only One. 여러분, 베스트 원이 좋은 것 같죠? 최고가 좋은 것 같잖아요. 베스트 원이 좋은 것 같지만 아까 마릴린 먼로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베스트 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베스트 원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최고가 된 것 같으니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트 원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누가 쫓아오니까 계속. 여러분 최고가 되는 거 좋지만 그 최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only one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only one이라는 거는 이 부모, 네 아버지가 늘 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넌 특별하다. 너는 유일하다. 그렇잖아요. 팔다리 없잖아요. 유일해. 학교에 그런 애가 또 있어요? 없어. Only one. 너는 유일해. 널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이 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Only one. 시작. Only one. 맞아요. Only one.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해요. 그래서 출산 후에 충격에 빠져있는 닉의 엄마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아이 너무 예뻐. He is beautiful. 이 아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팔다리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 니게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자꾸 바라보는 거야. He is beautiful. 이거를 자꾸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안 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니글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 출산할 때 그 옆에 간호사들도 깜짝 놀라고 다 놀래가지고 막 간호사들도 옆에서 울고 니게 어머니는 고개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니게 엄마가 안 보니까 이 아이 특별해 그러면서 He i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볼 때 그는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보, 닉은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게 지으신 거예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다 예뻐. 근데 나를 지으실 때는 잠깐 졸아가지고 못생기게 그런 작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니게 아버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오. 분명히 닉은 특별해. 분명히 닉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닉은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닉, 너 갖고 팔다리 없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 너가 갖고 있는 거에 집중해. 할 수 없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이거를 늘 어렸을 때부터 얘기한 거야. 그래, 이 말씀에 닉은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팔다리 없으니 자전거를 못 타죠. 그래서 뭘 탄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를 탄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을 이 팔다리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탄 거예요.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지 못해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는 대신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학을 전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부러워만 하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뭐가 있고 아버지가 뭐하고 엄마가 여기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저 사람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고 예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만약 니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팔다리를 보고 부러워해요. 창문 보면서 맨날 부러워했겠지 처음엔. 부럽죠. 근데 그것만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에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아름다워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받게 된 이런 생각이 그의 가치관을 형성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그래서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흘려보내느냐가 그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가치관이 이 니게의 머리에 니게의 마음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의 이런 가치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 그렇죠. 세상에서는 팔다리 있어야 돼. 좀 배경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금과 은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거 없으면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적 가치로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난 사람 수두룩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걸로 세상 어떻게 이겨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금과 은과 같은 싸구려들로 평가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눌게요. 시작!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비천한 어부 출신의 성격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늘 앞서서 늘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더 나은 것도 없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야망도 있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돼, 짓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만 하는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불쌍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행한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기적이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옛날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누군가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인생에 있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우연히 지켜봤던 주변 목격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이들 중에 남자만 몇 명이요?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남자만 5천 명.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미문앗 거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5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는 아마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1년 아대만 여명작전 당시 부상당한 석혜근 선장을 수술해서 치료하고 2017년에 판문점 그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을 때 총에 맞았거든요. 그 귀순 병사를 치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단지 그런 유명세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의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에서요, 돈 없으면 치료 안 해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지금 아프면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은 이분의 이런 생각과 가치, 그리고 말들과 행동 때문에 이분을 진짜 의사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의술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나라의 병원들과 정부의 그 응급 의료 시스템과 지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아마 감동이 됐을 거예요. 조용히 그냥 있어도 될 텐데 그냥 싸워가면서 그걸 어떻게든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의사는 많지만 훌륭한 의사는 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연예인들인데 이분 이 션 정혜영 부부를 비롯해서 차인표 뭐 시네라 부부, 최수정 하이라 부부, 뭐 가수 김장훈 씨 그리고 장나라 씨는 대표적인 기부천사로 불리는 선행 연예인들이에요. 모두 크리스천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하면서 정말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이들 때문에 세상이 더 훈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선행 릴레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 졸업해서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얼마의 돈을 받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큰 부자도 있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힘과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약자들을 짓밟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꿈도,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비전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래는 반드시 살만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세 가지죠.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세 가지 나눴어요. 위대한 교회 훌륭한 사람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으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 아멘.